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레슨스 앤 캐롤스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읽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였습니다. 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 교회 주위를 온통 전구로 이렇게 빛을 밝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생각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온 교회와 그 교회가 있는 산의 나무들을 불로 밝게 비춘 그런 사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는 마을 바로 앞에 가면은 어떤 작은 교회에서는 길거리에다가 조그만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성탄절에 이 가난한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선한 의도로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등을 밝히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하는 것들도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먼저 우리들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사람들은 이 연말 영시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그냥 어떤 감상에 빠져서 이 성탄절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감상에 빠져서 그리스도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9절 말씀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는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왜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심을 빛이 세상에 빛이었다. 빛이 어둠에 빛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지식과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비관적인 사람이어서 1세기에 로마 치하에 그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사람들이 자기 삶이 너무 어려우면 참 나는 암흑 가운데 사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자기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어서 그는 우리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비록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요한이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과 이 세상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게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직한 상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부조리와 인생의 고생과 수고를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원인이 바로 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타락과 부패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죄의 결과로 나타난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상을 요한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인간의 영혼의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무지라는 말하고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뭘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무지를 두고, 인간의 영적인 무지를 두고 요한은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어둠의 상태, 무지의 상태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이라든가 그런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이 옛날에는, 오래전 옛날에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노예 제도도 시행하고 그런 어두운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문명이 발전했고 과학이 발전했고 사람들의 사고와 이성이 발전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세상의 상태를 그렇게 어두운 상태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인간의 상태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명이 기술이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영혼의 상태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오늘날 모든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항상 연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대의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말해주었던 그런 이론과 논리들을 지금도 그것을 읽으면서 인간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즉, 옛날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그것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아무리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TV가 있고 그래서 모든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해가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해보다도 더 천박하고 얕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고대 사람들이 했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아직도 끙끙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영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고 옛날 사람들보다 더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과학과 문명이 발전했다고 이 시대가 밝은 시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밤에는 호롱불을 켜지 않고 전기불로 온 도시를 밝히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시대가 밝은 시대가 아니고 인간의 영혼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는 인간이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두움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에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있고 자연 법칙과 이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창조주의 능력과 오묘한 섭리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화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원생 동물에서 사람이 점점 진화해서 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생겨났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억지 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면서 많은 생물들 가운데 유사한 것들을 조사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진화해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을 억지로 꿰어 맞추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무지한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 그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길거리에 있는 풀과 저 산에 있는 나무들과 이 자연의 오묘한 변화와 또 우리 몸의 이 신체적인 그런 적응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참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연과 생물들이 얼마나 참으로 정밀한 그리고 오묘한 그 구조에 의해서 생물들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오묘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밝혀주셔서 마음이 거듭난 자라야 이 세상의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삶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의 삶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인생의 이 불합리함과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자신밖에는 발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가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분단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렇게 남북한이 서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고 또 왜 우리나라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각 민족들은 자기 민족의 삶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역사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그 역사 가운데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해서 그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과 행복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이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를 패하기도 하시고 한 민족의 삶에 참된 기쁨과 풍요로움과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한 민족의 삶을 아주 비참한 가운데 떨어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룻기를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욥은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당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옵니다. 한 개인의 삶을 살펴보아도 이 한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삶과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문화적인 것으로 각 나라 안의 힘의 문제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는 우리보다 높고 크신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개인과 나라와 민족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생물학적 동물로 정의하고 동물과 같지만 지능을 가진 우월한 진화적인 존재로 이해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인간을 스스로 동물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지능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영혼을 빼버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지능을 가진 동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끊임없이 동물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동부에 가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미국의 지도적인 인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유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은가 하면 거기에 동성애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고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자기의 마음 가운데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은 가장 극단적인 성적인 타락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을 뺀 인간은 아주 타락한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지성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내면과 그 사람들의 삶의 배후에 가면 가장 짐승과 유사한 그런 더럽고 타락한 삶의 일면들을 그들의 삶에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 없는 인간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그러한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물질이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문화적인 것들을 향유하고 기술적인 가장 그 발전된 것들을 자기의 삶에 두지만 그러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짐승과 같은 가장 타락한 삶을 그 삶에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도외시하고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결코 이런 물질적인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가장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인간은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형태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삶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항상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서 짐승과 같이 타락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사고방식도 어둡습니다. 그 정신 안에 어둠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비뚤어져 있고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왜곡되게 생각하고 항상 자기를 변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처음에는 마음에 괴로워하지만 그 다음엔 더 이상 그것을 괴로워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무지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을 우리는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갖 악한 생각과 상상력과 욕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도덕적인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고 어두움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자신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불행입니다. 그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어두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데서 어두운 것입니다. 온갖 죄악 가운데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소망이 없고 모든 인생이 죽음의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지혜 있다고 하고 그리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부자로 그렇게 권세와 명예와 지식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아져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우리가 죽게 된 후에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광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어두움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둠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빛,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사건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담의 타락할 때부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모세에게 약속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한 그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 이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이 빛을 거부하였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구원의 복음을 멸시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이한 것은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 빛은 계속적으로 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어둠 가운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 비추어서 그 마음에 이 빛이 비춘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이 빛을 계속적으로 비추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이 동산 수풀에 숨어 있을 때에 그의 영혼의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약속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도 죄악이 관영하여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받아서 멸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고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던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자기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참된 인생의 행복과 구원을 얻으려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이 영혼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광명한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 그분에게 기꺼이 나아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자신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타락한 생각들,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고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밝히라고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복된 음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제자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은 그를 믿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에 거하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를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혼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그 빛을 본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들은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질그릇의 보배로운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과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게 되었고 이제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빛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빛을 가진 질그릇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이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놀라운 직분을 주시고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이 성탄의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결코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 질그릇에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 복음의 빛을 이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